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두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2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장 내용은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을 하면서 행했던 어찌 보면 거의 마지막에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여지껏 광야 생활을 잘 버텨왔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그러면 이제 왕이 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이 27장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다음 장인 28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선택하는 내용이 나와요. 27장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상황, 배경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앞에 나왔던 26장까지 다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그 상황을 야기했던 사람, 처음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했던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거나 주변 사람들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죄를 짓기 위해서 끙끙거리다가 꾀를 내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긴다든지 이러면서 사건들이 시작되고 상황들이 전개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행동하면서 상황이 시작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별로 좋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지껏 지내던 상황, 형편, 처지, 장소, 시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어제도 광야 생활했고요. 오늘도 광야 생활했습니다. 어제도 힘들고 어렵게 지냈고요. 오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제 믿음을 갖고 살았으니까 오늘도 역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다윗의 마음만 바뀐 겁니다. 다윗이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 뒤에 보시면 1절 바로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아, 내가 아무래도 사울한테 잡힐 것 같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 땅을 막 찾아다니다가 블레셋까지는 못 찾아올 테니까 내가 그러면 좀 살아남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사울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울이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지껏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사울을 생각하고 잡아 죽일 노릇을 생각하고 이런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바뀌는 이런 모습으로 마음이 이전과 다른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 선택을 지금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뭐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또 경험하는 것처럼 형편과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은 거죠. 생각이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면 다윗이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두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의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자기를 따르던 600명도 데리고 갔고요. 뿐만 아니라 600명이 자기들만 간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갔어요. 다윗도 자신의 가족도 다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기록을 쭉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자기만 간 게 아니죠. 가족들도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아 지금 도피 생활을 하러 갔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이민 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생업을 다 이끌고 여지껏 도피 생활하던 거 정리하고 이제는 정착해서 좀 편안하게 지내겠다 해서 이민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놓고 보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지껏은 사실 도피 생활할 때 어떻게 했는가? 사실 가족들도 같이 데리고 도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지껏 도피 생활 기록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는 내용이 굳이 여기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본문에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뒷부분을 조금 읽다 보면 어렴풋하게나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왔냐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데리고 갔던 가족들 다 전쟁포로가 돼서 끌려갈 겁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전쟁포로가 돼서 끌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힘들고 어렵게 광야 생활했지만 그래도 잘 지냈는데 지금 가족이 등장한 이유는 다윗이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가족들까지도 다 전쟁포로로 끌려가고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붙잡혀갈 거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편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뭐 가족들이랑 같이 지냈고요.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은 몽땅 다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지냈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도피생활하는 동안 가족들 다 데리고 도피생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정착생활하자. 그러니까 여지껏은 혼자만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아마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자기 가족들 다 불렀을 수도 있죠. 너희도 와라. 내가 이제 여기 가서 정착해서 살 거니까 너희도 와라 해서 다 같이 불러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장면 놓고 보면 여러 면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사람만 참 죽을 똥을 싸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다 고생을 합니다. 다 고난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옆에 600명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참 이 안에는 제사장도 있었는데 왜 다윗에게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다윗은 만류하고 억지로라도 끌어안치는 사람이 왜 없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으로는 다윗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이것만 놓고 보면 아 다윗이 원래 원했던 목적이 달성된 것처럼 보이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추적을 벗어났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당장 편안하죠. 앞으로도 상당 부분 편안할 겁니다. 사울의 손을 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의 모든 가족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몽땅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이 뒤에 연속해서 벌어진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평생 살면서 딱 한 번 전쟁에 패배합니다. 평생 살면서 딱 한 번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이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편안한 것처럼 보이고 상당 기간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패배하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평안했어도 맨 끝에 심판을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나서 했던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에서에게 말을 해요.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이게 나름대로는 다윗이 꾀를 쓴 겁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고 또 아기스와 함께 있다 보면 첫 번째는 자기가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아기스 편을 들 수도 없고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없잖아요. 또 아기스 입장에서도 이게 다윗이 진짜로 내 편이 되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적정히 거리를 두고 지냅시다. 그래서 지방에 가서 지낼 테니까 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지금 블레셋에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나름대로는 조금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블레셋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덜 죄를 지을까 이러고서는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을 아기스가 줍니다. 아기스도 다윗의 제안을 좋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땅을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냐면 도피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십수년째 다윗은 어떤 한 곳을 자기 땅으로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에 들어갔더니만 블레셋 왕이 거절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받아줬죠. 받아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제안을 또 받아줬죠. 그리고 시글락 땅도 주었어요. 도피자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생활하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땅도 얻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도 벌고 땅도 얻고 부자가 되고 안정적이 되고 사울도 나를 쫓아오지 않고 모든 게 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죠. 참 이건 뭐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해보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한 채를 딱 받았다. 어느 날 갑자기 땅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겉으로만 놓고 보면 참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살 길이 펼쳐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윗에게 족쇄가 됩니다. 다윗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굳이 블레셋 왕이 주는 땅을 받아야 됩니까? 사실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전 영역을 전 국토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블레셋 왕이 주는 땅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이러고 앉아있다고. 이거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치욕의 역사로 남을 겁니다. 이것도 안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학교 다닐 때 종교학과라는 과를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는 신학과 한 줄 알고 갔더니만 가서 보니까 여기는 종교다원주의를 가리키는 과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과에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아 옛날에 우리나라 해방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신사훈 박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수로 있었대요. 그때는 맨날 신학만 가르쳤대요. 요한신학, 마가신학, 뭐 바울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만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 밑에 공부하던 학생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신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기독교 신학을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도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원 목사님이란 분, 신사원 교수님이란 분이 은퇴를 하면서 종교학만 가르치자, 다원주의를 가르치자 하고서는 깃발을 세우고 꽂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장병길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 사실 이건 종교학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 있죠. 요즘은 많이 없어요. 근데 도를 하십니까? 묻고 다녔던 대순진리회 경전을 쓴 사람이 장병길 교수입니다. 종교학과 교수가 대순진리회에 깊숙이 관여해서 경전도 써주고 거기서 돈 받아먹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다가 딱 한 번 봤어요. 어느 날 과 사무실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전에 한 번은 누구길래 여기 와있나 했더니 소파에 과 사무실 안에 허름한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파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종교학과가 종교학과가 아니라 신학과였다. 아주 힘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종교학과로 자리를 딱 잡은 사람이 나다. 그분의 제자가 뭐 정진홍 교수, 뭐 윤희음 교수에서 지금도 종교학과를 주름 잡는 사람 다 그분 제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장병길 교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기독교가 판치고 있을 때 그거 다 물리치고 내가 종교학의 기치를 꽂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과 사무실에 이 소파를 내 개인 돈으로 사서 갖다 놔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과 사무실에 있던 그 학생들이 늘 앉던 그 소파가 장병길 교수가 사다 놓은 소파예요. 제 마음에 갖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고 싶더라고요. 내 다시는 저 소파에 안 앉을 거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장본인이 사다 놓은 소파야 저게. 나 저거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건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금 있으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겁니다. 시글락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서 공짜로 시글락을 얻었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 땅을 내가 그때 얻지 않았으면, 저 땅을 얻지 않았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시고 저 땅을 당연한 전리품으로 얻게 하셨을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시글락이 우리 영토에 들어와는 있지만, 아, 저건 블레셋이 우리한테 준 거. 내가 그지 노릇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한테 베풀어줬던 블레셋이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도와주었지,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땅, 그런 땅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역사로 남아있게 된 거죠. 자, 맨 뒤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기 무려 1년 4개월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도 형통했고요.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낸 거예요. 문제는 1년 4개월이 다 지난 맨 마지막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록이 독특해서요. 왜 1년 4개월이라는 기록을 여기 남겨두었을까? 제가 이 강의 설교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광야 생활을 추정컨대 10수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몇 년 광야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딱 하나, 여기만 기록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치욕스럽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던 기간만 1년 4개월이라는 기록을 남겨두었어요. 왜 이 기록을 남겨두었을까요? 이게 너무나 인상 깊은 사건이고 인상 깊은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믿음 버리고 세상을 바라고 평안하게 1년 4개월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배경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상당 기간 오랫동안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불신앙으로 선택하고 길을 걸어가면 결국 망하기 마련이다.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27장에서 하는 선택은 불신앙적인 선택이거든요.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 사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이후에 아무리 힘들어도 유다 땅에서 지내는 것을 포기하자고 지내오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않고 유다를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했던 행동을 우리는 결코 닮아서는 안 됩니다. 도피 생활 시작하던 초기에 블레셋 땅에 도망갔다가 죽임당할 것 같아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왔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는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다시 불신앙으로 선택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다시 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똑같이 실패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다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잘 버텼는데 마지막 순간에 불신앙을 선택하는, 마지막 순간에 사울을 닮은 모습을 그냥 걸어가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없는지 잘 살펴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인내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지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버티고 인내하고 참다가도 마지막에 마음이 변하고 눈이 변하고 그래서 옳지 않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과거에 블레셋으로 도피해 들어갔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왔었는데 그와 같았던 과거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과거의 악한 불신앙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고 불신앙으로 행동했던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